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백악관의 션 스파이서 대변인은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조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28일 누네스 위원장은 러시아 관련 조사에서 빠지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이번 주 예정된 위원회 활동을 중단시키면서 당초 초당적이었던 조사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조사 과정의 일부 조치들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며 백악관은 이를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기대됐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과의 비공개 브리핑도 무산되면서 누네스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29일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함에 따라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탈퇴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팀 바로 EU 주재 영국 대사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에서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EU 탈퇴 결정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 서한에서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난 뒤에도 가까운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깊고 특별한 협력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이라크 모술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을 겨냥한 공습 중에 약 100명의 민간인 사망을 초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중동지역 내 미군 최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조셉 보텔 미 중부군사령관은 29일 하원 군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ISIL 전투원들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서의 전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텔 사령관은 민간인 희생자 문제의 민감성을 알고 있는 ISIL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텔 사령관은 ISIL이 연합군 작전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종종 인간 방패와 민간인 사상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 1월 취임 이후 40%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가 40%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39%와 이달 초 40%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 조사의 정체응답자의 49%는 공화당의 건강보험 대체법안이 대중적이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혀 공화당 의원들의 같은 응답률 41%와 대조를 보였습니다. 아랍국가 정상들이 29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갈등사태 해결 방안으로 두개 국가 해법을 계속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랍 정상들은 이날 요르단 사해 인근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계속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점령지에 대한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거듭 비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은 이스라엘과 나란히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어떠한 포괄적인 협정의 근간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케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이 콩고민주공화국의 부패한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29일 뉴욕에 있는 외교관계위원회 생한 연설에서 유엔 평화의 주구는 콩고 정부에 협력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이 자국민들에게 약탈적 행위를 가하는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끝내기 위한 체면과 상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All those in favor say aye. All those opposed no.
미 국무부는 북한이 또 미사일 엔진 시험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불법적인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모든 나라가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어기고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광물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3m 사이,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 초에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둔 만큼 명분 쌓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29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의 보도와 관련해 미한 정보당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지난 28일 최근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 입구에서 장비 운송용 차량이 발견됐으며 관측 장비로 보이는 통신 케이블이 깔린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실험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과연 언제 핵실험을 실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우선 다음 달 초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천명하는 선제적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고 회담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 회담 이후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관세 경남대 석좌 교수는 미국과 북한 모두 강대강으로 나오는 현 상황에서 다음 달 초 미중 정상 간 회담이 예정된 만큼 북한이 이에 전략적 관여를 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4월 초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것을 의제화해서 북한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미국하고 중국이 협의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 의제화해서 전략적인 관여를 만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그걸 보고할 것이냐, 회담하기 전에 쏴서 그 영향을 줘서 야 이거 심각하니 이거 빨리 이거 합시다. 한반도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것이 현명하냐. 그 계산을 하고 있겠지.
여기에다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인 다음 달 15일 태양절도 있는 만큼 다음 달 초 핵실험 가능성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등 주요 기념일에 군사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올해가 북한이 중시하는 꺾어지는 해, 이른바 정주년 태양절인 데다 다음 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도 태양절 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4월 초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계기에 대한 것은 김일성이 시작했잖아요. 1954년 항우전쟁 직후부터. 이게 핵개발에 대해서 김일성의 강한 진념, 의지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러고 지금 뭔가 하나 실험을 한다면은 기념하는 일에 맞춰서 업적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살펴보면 되게 그렇게 해왔잖아요. 태양절에 이렇게 자기는 핵 강성 대국이다.
아울러 4월 15일 태양절이 5월 9일로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한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배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이 시점을 다소 늦춰 올해 85주년을 맞이한 북한군 창건일, 즉 4월 25일 즈음이나 미한연합 독수리 훈련이 종료되는 4월 말에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북한이 항상 핵실험을 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는 보고가 정보기관으로부터 들어왔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만 있으면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엔진 시험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all on all states to use every available channel and means of influence to make clear to the DPRK and its enablers that further provocations are unacceptable.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18일에 이어 24일에도 추가로 탄도미사일 엔진 실험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가용한 채널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 추가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과 그 조력자들에게 분명히 해달라는 겁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 등은 미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최근 몇 주 사이에 북한이 같은 기술을 사용한 미사일 엔진 시험을 3차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이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hibit the DPRK's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all efforts to develop and advanc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이어 북한의 계속된 안보리 결의 위반은 금지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은 변함없이 철통같다고 확인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미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고 계속해서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법안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All those in favor say aye. All those opposed, no. In the opinion of the chair, the ayes have it, and the measures.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 의결한 법안과 결의안 9개 중 3개는 북한 관련이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의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토론에서 북한이 미국에 제기하는 위협의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A good place to start would be through aggressive enforcement of existing sanctions. As Mr. Wilson's resolution.
에드로이스 외교위원장은 김정은의 위험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다시 생각하겠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좋은 출발점은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미국의 제재를 한층 확대해서 북한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위장 회사도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맥콜 의원도 대북 제재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also pursue more aggressive sanctions on North Korea, such as secondary sanctions to crack down on North Korean front companies.
북한을 대리하는 회사들과 암시장 거래, 석탄 수출 등 북한을 지탱하는 모든 것들에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맥콜 의원은 이날 북한 관련 법안들이 동시에 처리된 사실은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제재에 찬성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와 협상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y sent a clear message that we need a careful and comprehensive strategy aimed at build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민주당 측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북한 관련 3개 법안과 결의안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세심하고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이 문제에 고도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테드 요호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China's decision to punish South Korea is not only regrettable, it's inappropriate. Frankly, China is sanctioning the wrong Korea.
요호 의원은 한국을 처벌하는 중국의 결정은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며 중국은 한반도에 엉뚱한 나라를 제재하기보다는 북한의 불법 무기를 단속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요호 의원이 제안한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강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새롭게 반영돼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이 발의한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 법안도 이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상원의 동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최근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한 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미북 간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일부 미국 의원들의 직설적인 비난을 선전포고에 맞먹는 도발이라며 이에 걸맞는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테드 크루즈 미 상원 의원의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 제출과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의 김 위원장에 대한 비난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최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외국 땅에서 암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미국의 MSNBC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을 미친 뚱보아이라고 지칭하는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강경 보수 의원들이 김 위원장에 대해 거친 표현을 하는 것은 북한의 사상과 제도 그리고 인민에 대한 최대의 적대시 표현이며 선전포고에 맞먹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들은 최고 존엄, 즉 김 위원장을 제일 생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도발에 맞게 대응하겠다며 두 의원의 발언이 미국에 어떤 치명적 후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 핵 무력을 바탕으로 최고 수뇌부를 결사 옹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관계 전문가인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북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김정남 피살 사건이 미국 정치권의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한층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도발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김정남 암살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존재를 상당히 인식이 점점 나빠지는 게 아닌가. 물론 핵 및 미사일 위협 이런 거하고도 계속 맞물려서 상당히 미국 의회 내에서 이제는 강경한 수준을 넘어서서 분노 수준으로 지금 높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협상보다는 강경한 방향으로 윤곽을 잡아가면서 북한이 기싸움 차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은 사실 이제 지난해 7차 당대회도 마무리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자신을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같은 우상화의 어떤 동등한 위치에 놓고 전반적인 우상화를 이제 시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대외적인 여건이 사실 이제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정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나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조 박사는 이와 함께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으로선 단순한 대북 압박 이상의 충격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두 나라 사이에 이런 신경전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나 핵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가 미국의 새 대북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보다 근본적 변수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북한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검색한 시기는 북한이 미국에 전쟁을 선포했다는 허위 사실이 퍼진 때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대한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하와이와 알래스카였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입니다.
미국은 우리 최고 조공을 감히 모독하는 우리는 미국의 이 특이형 범죄 행위를 우리에 대한 이 선전 포고로 간주하고
한 부상은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린 데 대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한 부상의 발언을 전 세계에 송고했고 또 다른 미국 언론 등이 이를 인용 보도하는 과정에서 전쟁 선포의 주체가 미국에서 북한으로 바뀌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곧이어 미국의 인터넷은 한순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BOA가 인터넷 업체 구글의 검색어 분석 시스템인 구글 트렌드를 확인한 결과 지난 12개월간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이 북한의 영어 표기인 노스코리아를 가장 많이 검색한 시기는 한 부상의 발언이 나왔던 7월 다섯째 주였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검색어와 별도로 북한과 관련된 질문 중 짧은 시간 내 갑자기 퍼진 것에도 순위를 매기는데 여기서도 북한이 미국의 전쟁을 선포했느냐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질문이 1위와 2위 그리고 5위에서 8위까지 전체 10개 중 6개를 차지했습니다. 한 부상의 말은 가짜뉴스 등을 거치면서 와전된 것이었지만 미국인들이 북한의 전쟁 선포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미국인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살해된 지난 2월 중순 북한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난해 9월 9일 주간과 최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한 시기 북한 정권이 풍자를 법적으로 금지했다는 내용의 외신 기사가 실렸던 시점에 검색 빈도 수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한국의 체조 국가대표 이은주 선수와 북한의 홍은정 선수가 함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당시 북한에 대한 미국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 50개 주에서 북한을 가장 많이 검색한 지역은 하와이와 알래스카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각각 태평양과 미 대륙 북서부에 위치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두 지역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 와이오밍과 인디애나, 버지니아, 델라웨어, 버몬트, 커네티컷 순이었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는 12위였습니다. 구글 측은 전체 검색 횟수가 아닌 각 주의 인구 비율을 고려해 순위를 매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5년 북한을 가장 많이 검색한 기간은 8월 16일부터 일주일 사이로 이때 한반도는 북한의 목함 지뢰와 포격 도발 사건 등으로 긴장이 크게 고조됐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육군의 신속 기동 부대인 스트라이커 여단이 미한 연합 독수리 훈련에 참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제1 스트라이커 여단은 이번 독수리 훈련 기간 중에 시가지를 포함한 한반도 환경에 맞춰서 장애물 돌파와 부상자 후송, 실사격 등 다양한 상황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2000년대 들어 창설한 스트라이커 여단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중동 전역에서 위력을 발휘했으며 유사시 한반도에서 신속하게 전개돼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광물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항구를 활발하게 드나드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청서에 따르면 유엔이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한 품목인 황금과 구리, 아연, 은 등이 중국에 수출됐고 액수로는 약 68만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은 특히 구리와 아연, 은의 경우 지난달에도 북한으로부터 약 65만 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 2705와 2321호를 통해 북한산 황금과 티타늄, 바나듐, 히토류, 구리, 니켈, 아연, 은, 조각상 등 9개 품목의 수입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도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됐지만 민생 목적이거나 핵, 미사일 실험과 무관하면 예외입니다. 해당 유엔 결의에 따라 중국은 황금과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를 지난해 4월 5일부터 그 외 품목들은 같은 해 12월 24일부터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황금의 경우 지난해 9월 3만 달러치, 구리는 올해 2월 2천 달러, 또 같은 달 아연과 은 각각 59만 달러와 5만 7천 달러치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수입을 금지한 광물들은 모두 올해 1월에도 수입됐지만 이는 해당 조처가 발효되기 전에 수입 승인이 난 품목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수입 금지된 북한산 광물이 중국에 유입되는 정황은 광물을 실은 선박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 선박들은 광물을 취급하는 렌인강과 펑라이, 얀타이항 등에 여전히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28일 현재 렌인강 항에는 북한 선적의 해방산호가 입항해 있는데 과거에 찍힌 위성사진을 보면 이 배가 정박한 지점 바로 옆에는 갈색으로 보이는 광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약 20km 떨어진 공해상에는 소백산호와 능나 1호, 하오유호, 흥봉 3호 등 북한 선박들이 입항을 기다리는 모습도 관측됐습니다. 그 밖에 우리스타호와 진흥호, 금강산호, 금대호 등은 얀타이항 인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얀타이항 역시 석탄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이 취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해상에 머물고 있는 문수산호와 전원 67호 역시 가까운 항구가 광물을 하역하는 펑라이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대북 제재 적용을 받는 북한산 광물의 수입 여부를 묻는 BOA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송출 문제를 협의하는 등 관계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관련 수익이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면서 미 재무부에도 제재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수용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북한 핵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North Korea's export of labor generates significant revenu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enables the development of its illicit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 노동이민 수용 확대를 협의하는 등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노동자 송출은 북한 정권에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측은 최근 두 나라가 일방 국가 영토 안에서 타방 국가 국민들의 임시 노동 활동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그룹 제7차 회의를 평양에서 열고 관련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두 나라는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이 지난해 3월 발동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722호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겨냥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 재무부가 제재를 부과하고 압박을 높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ecutive Order 13722 includes the authority to target North Korea's exportation of labor.
그러면서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노동자 파견 확대 합의는 어떤 제재나 국제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29일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러시아는 대량 살상무기와 무관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중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또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할지는 북한 정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이 밖에 동북아시아의 모든 당사국이 긴장 완화를 위해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유엔은 강제 실종을 중대한 인권 범죄로 규정하고 있죠.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서 체포, 구금, 납치된 뒤 실종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에 납치된 아버지를 40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Dear Santa, I need to change my Christmas list.
미국에서 지난 2007년에 발표된 산타님, 아버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형과 축구공을 받고 싶긴 하지만 그보다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 집으로 돌아오기를 더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어린이는 결국 원하던 대로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를 만났을까요? 아마도 그해 크리스마스 때 못 만났다면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만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버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황인철 씨는 그렇게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 저희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디 가셨냐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출장 중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계시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오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하지만 이후에 수십 번의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지만 황 씨는 아직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북한에 납치됐기 때문입니다. 황 씨 아버지인 황원 씨는 32살이던 1969년 12월 11일에 출장길에 나섰다가 북한으로 납치됐습니다. 타고 있던 비행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나포돼서 북한으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국제사회 비난에 직면한 북한은 1970년 2월에 39명을 송환했지만 황원 씨를 비롯한 11명은 제외됐고 결국 이들 11명은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송환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황원 씨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집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황 씨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거나 자전거를 타는 일 같은 사소한 일들도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두려운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납북과 월북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 얘기를 꺼내기조차 힘들었고 그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이런저런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신원조회라고 하는 그 말만 들으면 이제 막 지레짐작을 해가지고 제가 뒤로 이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또 상처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아예 그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막 거의 그런 상황이었었죠.
황 씨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패배감과 절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31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황인철 씨 어머니도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웠고 모든 일에 예민해졌습니다.
출장을 가겠다라고 해서 집을 나섰던 아버지가 그 북으로 납치가 되심으로 해서 모든 그 평범한 삶이 항상 그 본인한테 있어서 좀 불행하게 좀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극대의 어떤 그 공포감 속에 많이 좀 사로잡혀 계셨거든요.
올해 78살인 황 씨 어머니는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고 얼마 전부터는 치매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세상에 갇힌 어머니는 예전에는 잘하지 않던 아버지 얘기를 수시로 꺼내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9년 강릉에서 서울로 오던 칼 국내 선역객기가 북으로 강제 피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23살의 스튜어디스가 오늘
지난 2001년 2월 26일 평양에서 3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함께 납치됐던 여객기 승무원 성경희 씨가 어머니를 만나는 모습을 본 황인철 씨는 아버지를 찾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 씨를 통해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두 살 때 아버지와 헤어진 황 씨는 이때 공교롭게도 두 살이던 첫째 딸이 젖병을 물고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살짜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버린 것도 아니고 끌려가가지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제가 볼 때도.
황인철 씨는 문제가 금세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납치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가 없지만 아버지 사건은 송환자들의 증언이 있는 명백한 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건 당시 자료를 찾아다니고 기자회견을 하고 사진 전시회를 벌이고 정부 당국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버지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무성의한 답장을 보내왔고 한국 정부는 아버지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2010년에는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한국 납북자 중 처음으로 아버지 사건을 접수했지만 북한으로부터 강제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짧은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황인철 씨는 아버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황금 같은 인생의 시기를 모두 다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출판사에서 7년간 근무하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찾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했습니다. 아내와 세 딸을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결코 부끄럽거나 한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와서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단 한 가지만 해도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했으면은 제가 중간에 했죠. 저 바보 아니거든요. 근데 단 한 가지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루하루 1년만 하자 1년만 하자고 했던 것이 이제 벌써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된 거죠.
황 씨는 아버지가 아직도 북한에 살아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에는 신의주와 단둥을 통해 아버지를 탈북시킬 기회를 갖기도 했지만 그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아버지가 평성에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그 유골이 된 주검이 된 모습으로 해서 제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항상 건강 유지하시고 조만간에 빠른 시일 안에 뵙기를 너무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북한이 1950년 이후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함으로써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납치와 강제 실종은 한국전쟁과 1959년에 시작된 일본 내 조선인 북송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또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한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수백 명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 데 관여했다고 COI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최근 중국에서 탈북자들과 한국 국민들을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의 피해자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거듭되는 반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위협에 대한 방어 조치를 제3자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are concerned and we are closely monitoring reports that China has taken actions against the South Korean private sector for the US ROK decision to deploy THAAD.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중국이 미한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한국의 민간 부문에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를 우려하고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한국 기업 롯데의 중국 매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중국 관광객의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보복 조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은 안보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에 맞서 적절한 방어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를 제3자 때문에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ance partners will not be deterred by any third party from taking appropriate defensive measures in the face of growing security challenges.
사드 배치의 방어적 성격과 배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던 국무부가 중국의 잇따른 보복 조치를 직접 거론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말부터입니다.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VOA에 사드는 북한의 분명하고 무모하며 불법적인 군사 위협에 대응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기 방어적 조치라며 중국이 한국의 방어 조치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후원하기 위한 자선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또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원을 하는 자리인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의 청년들이 모여 북한 인권활동을 해오고 있는 탈북민 지원단체 나우에서 마련한 음악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 3만 명, 이 가운데 1,200여 명의 탈북 학생들이 남한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탈북 청년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건데요. 나우 지성호 대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면서 재밌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하다 보니까 그 학업의 그런 공백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했었거든요. 항상 안타까운 마음들은 이제 갖고 있었고 또 이번에 그 음악회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그 후원금들이 모금들이 이제 또 탈북 대학생들이 학업을 잘하고 통일됐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가 이제 마련됐거든요.
나우에서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중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소프라노 손지혜 씨가 동료 음악인들과 함께 뜻을 모아 이 공연을 기획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그 마음을 어떤 현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나우를 통해서 이제 후원할 수 있는 어떤 음악회를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하기로 결정을 하니까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자원해서 도와주시고 일단은 음악이라는 거를 들으러 오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후원도 후원이지만 마음의 즐거움과 위로가 있는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뜻깊은 공연에 음악인들도 자신의 재능을 선뜻 기부하고 나섰습니다. 소프라노 손지혜 씨의 소개로 이번 공연에 함께 합류한 뮤지컬 배우 신효선 씨도 자신이 부르는 노래가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탈북 청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 북한 땅에 빨리 자유와 평화가 오기를 정말 선포하면서 그렇게 부를 예정이에요. 저희 곡들이 다 이제 완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말 그대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무대 앞 200여석의 객석이 꽉 채워졌습니다.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또 한쪽에서는 관객들이 탈북 청소년을 돕는 마음을 모금함에 담기도 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나왔을 때 초기 정착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한 관객은 많은 탈북 청년들이 학업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들이 여기서 정착을 잘 해가지고 이 사회에서 문화를 배워가지고 북한 땅에 가서 이렇게 자유라는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됐으면 해요.
자신을 고등학교 교사라고 소개한 또 다른 관객 역시 탈북 청소년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탈북 청소년한테 관심이 많은데요. 10년 전부터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 상담도 해주고 코칭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관심도 많고 뭐 이런 자선음악회뿐만이 아니라 탈북 청소년들을 좀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장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실상과 또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48m의 감독 민백도 씨도 관객으로 이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데 참석하는 게 탈북민들이나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하시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남북의 그 청소년들이라든지 이제 대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자꾸 교류를 하고 이런 뭐 콘서트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다른 것보다 동질감 회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일에 있어서.
이번 공연을 통해 모인 수익금은 모두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성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남한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희망을 키우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 이들을 위한 자선 음악회가 탈북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탈북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과 공연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이제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찾아서 오지만 이제 오는 과정은 쉽지 않죠. 또 오는 과정에 돈이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나우가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공짜로 이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금을 이제 위한 콘서트를 이제 가을에 이제 한번 또 크게 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것을 듣고 함께 마음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 미국과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봄을 맞아 좀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과 떳떳한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을 만나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자유와 기회의 땅,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역사와 발자취를 재미있게 돌아보는 이야기 미국사. 미국 50개 주 곳곳에 스며있는 역사와 문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만나보는 인물 아메리카. 그리고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타라 잡기가 한층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3일 월요일, 더욱 새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미국과 세계 소식을 전해드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에도 구름이 끼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4도. 신유주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3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 15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2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6도입니다. 황해도에도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15도. 용현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4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1도, 낮 기온은 17도. 사리온은 아침에는 0도, 낮 기온은 16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 17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9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9도가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3도. 웅기 아침에는 2도, 낮 기온은 13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9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은 4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하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가 0.5에서 3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3월 30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비오에 월드 뉴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미 하원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상원정보위원회는 29일 수천 건의 문서 검토 작업을 조만간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리처드 버 상원정보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전례 없이 많은 양의 문서들을 받았다며 위원회가 몇 주 안에 검토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 위원장은 또한 위원회가 조사에 도움이 될 추가 문서들에 접근하기 위해 정부 기구들과 끊임없이 협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위원회 위원들이 정보가 이끄는 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러시아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29일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함에 따라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탈퇴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팀 바로 EU 주재 영국 대사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에서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EU 탈퇴 결정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 서한에서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난 뒤에도 가까운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깊고 특별한 협력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이라크 모술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을 겨냥한 공습 중에 약 100명의 민간인 사망을 초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중동지역 내 미군 최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조셉 보텔 미 중부군사령관은 29일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ISIL 전투원들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서의 전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텔 사령관은 민간인 희생자 문제에 민감성을 알고 있는 ISIL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텔 사령관은 ISIL이 연합군의 작전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종종 인간 방패와 민간인 사상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 1월 취임 이래 40%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가 40%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39%와 이달 초 40%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9%는 공화당의 건강보험 대체 법안이 대중적이지 못해서 부결됐다고 밝혀 공화당원들의 같은 응답률 41%와 대조를 보였습니다. 아랍국가 정상들이 29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갈등 사태 해결 방안으로 두 개 국가 해법을 계속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랍 정상들은 이날 요르단 사해 인근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계속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점령지에 대한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거듭 비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은 이스라엘과 나란히 팔레스타인 국가를 설립한다는 계획은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어떠한 포괄적인 협정의 근간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계국가 해법에 열려있다는 점을 시사해 아랍과 유럽 정상들을 당혹해 만들었습니다. 니케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이 콩고민주공화국의 부패한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29일 뉴욕에 있는 외교관계위원회에 생한 연설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은 콩고 정부에 협력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